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그러시는 금요일에 이어서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나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부터는 피부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앞부분 앞에 나왔던 부분을 보았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는 나병 같은 것 이렇게 규정을 해서 아주 심각한 피부병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읽은 9절부터 17절은 나병 같은 것이 아니라 나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거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천천히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되거든요. 먼저 이 9절부터 17절 본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9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이제 문제는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보시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데려간다라는 건 자기 스스로 간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함께 데리고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본인은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혹은 이 병에 대해서 처리하는 결과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손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숨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3자가 이 병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데리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진찰을 하느냐 그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한 번은 정하다, 또 한 번은 부정하다. 그 다음에 또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해서 부정하다, 정하다를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할 건데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설명합니다. 10절부터 다시 보세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첫 번째로 피부에 흰 점이 돋고 어떤 점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털이 휘어지고 이것도 털에 변화가 생긴 거죠. 세 번째로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11절에 보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증상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피부가 흰 점이 생긴 거고 두 번째는 털도 휘어진 것이고 세 번째가 생살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 아 이게 오래된 나병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건 생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흰 점이 생겼다 알 수 있잖아요. 좀 털이 휘어졌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런데 생살이 생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생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할 때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령 한 사람이 피부병이 생겨서 딱지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딱지가 생겼죠. 간지러워서 막 긁었어요. 조금 살살 긁었어야 되는데 빡빡 긁다 보니까 딱지가 떨어졌네.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되냐면 생살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딱지가 앉았던 자리가 완전히 아무로서 딱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빡빡 긁어서 딱지를 뜯어내면 그 안에 피가 보이고 그리고 생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잔인하지만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피부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살갗이 있죠. 살갗을 벗겨내면 살갗이 벗겨지면 그 안에 붉은색 살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생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살이 보였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가 비치고 피가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 가지 기준이 뭐냐면 다 현재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자꾸 뭔가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딱지가 앉은 다음에 완전히 고쳐졌으면 그냥 아물고 말았을 텐데 딱지를 뜯어내서 그냥 생살이 보이고 그 안에 피가 비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러면 오랜 납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데 가둬두지 않는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부정하면 가둬야 될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야, 이 사람이 부정한 건가 정결한 건가 이렇게 긴가민가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두어둡니다. 혹시 부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두어두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진찰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아예 그냥 부정하잖아요. 더 보시고 보고 자수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더 끌고 나중에 한번 더 보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정하니까 가두어두지 않은 채 그냥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두어두는 게 좋은 겁니다. 가두어두었다가 혹시 아니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12절부터 보시면 정한 경우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납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어요.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납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퍼졌다 전신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휘어졌으니까 이건 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전신에 다 퍼졌으면 제일 불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은 뭐냐면 더 퍼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퍼진 거예요. 더 퍼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번지거나 퍼지지 않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전염되거나 퍼지지 않기 때문에 정하다. 그러니까 온 몸이 이미 납병이 퍼져 있어서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불결하겠죠. 근데 이미 다 퍼져서 더 퍼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 기준은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피부병이 전신을 다 덮고 있느냐 조금만 갖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피부병이 있었어요. 조그만 부분에 납병이 있었는데 이게 차츰차츰 자꾸만 번져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불결한 겁니다. 근데 이미 다 번져서 더 이상 번질 데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정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똑같은 판단을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정한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보시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한 생살은 우리가 말한 이 피부가 그냥 보인다는 게 아니라 피부 살갗이 벗겨져서 그 안에 피가 비치고 피가 맺혀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부정하다. 15절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납병이다. 16절에 보면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이제 생살이 변해서 휘어진다는 건 생살에 딱지가 앉았든 뭐가 하든 이제 생살이 다시 덮이고 피가 안 보이고 그 피부가 여하튼 휘어졌든 어떻게 되었든 굳게 된 거죠. 그럼 제사장한테 가면 17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병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규정하는지를 하나님이 좀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판별 기준을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 판별 기준이죠. 하나는 생살이 보이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퍼지는가 안 퍼지는가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납병 같은 것, 1절부터 8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이제 우묵하게 들어가거나 털이 휘어지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불결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생살이 있다 피가 비친다 이러면 그건 불결한 거 그리고 전신이 다 퍼져 있어서 더 퍼질 데가 없다 그러면 정결한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퍼질 데가 있다 그러면 이게 활동성이 있어서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것을 불결한 것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병에 대해서 판단하게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 야 이 교회 다니다가 레위기를 읽으니까 별의별 걸 다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 생살이 뭔지 뭐 이런 거 판단하고 이런 것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된 것인데,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 그리고 진찰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절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자기 발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3자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제3자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아서 불쌍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병이면 나도 불결해지고 나도 병이 옮을 텐데,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제3자가 나한테 알려줘요. 너 그거 죄야.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끔 자꾸 나에게 회개하라고 권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물론 회개는 제3자가 나를 끌고 가서 회개하게끔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회개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죄를 알려줄까요? 이유는 똑같아요. 죄는 공동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건, 네 삶은 네 문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져요. 나도 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야, 저기 우리 교회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텐데 해서 그 사람에게 자꾸 권면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끔 이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창피한 얘기네요. 근데 이게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 시집 와서 신혼살림을 하는데, 아버지가 돈을 조금 갖고 오거나 봉급을 안 갖고 오고 자기 쓰고 싶은데 쓰니까 이제 바가지를 긁었겠죠. 아니면 이렇게 돈 갖고 와 생활비를 달라고 했겠죠. 그때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예, 냅둬라. 지가 벌어서 지가 쓰고 싶은데 쓰는데 네가 뭔데 거기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 아,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식구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질병의 문제, 피부병의 문제도 그렇고 죄의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는 공동체에도 같이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공동체성과 관련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면, 아직 본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형벌이에요. 사실 피부병이 걸린 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피부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을 쫓아내서 처리를 하는데, 판단한다면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간단해요.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밖으로 내가 쫓겨났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병이 있어서 쫓겨났다고 치면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공동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공동체가 없어진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막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막에 나아가야 되고, 성막은 저 들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또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나병 걸린 사람을 두들겨 패나요? 안 팹니다. 나병 걸린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나요? 가서 도둑질해서 빼앗아 오나요?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나병 걸린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심각한 손해는 뭐냐면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 물론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쫓겨나면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였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나 혼자 있다 그러면 잘 됐네. 그냥 이거저거 눈치 안 보고 혼자 유튜브나 보고 혼자 그냥 게임이나 하고 먹고 싶은 거나 사 먹고 이러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거나 불결하거나 그래서 그 처리를 너는 나가. 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너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에 너는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와는 공유할 수 없다. 너는 네 혼자 알아서 살아. 그러고서는 쫓아내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건 아니지만 심판과 흉벌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가정 안에 있고 또 사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도 늘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일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인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저거는 나와도 상관이 있는데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제3자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제3자의 역할은 어디냐? 여기까지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병에 걸린 걸 진찰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었으니까 나병에 걸렸으면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좀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전도 병 걸린 사람 고쳐주지 않습니다. 성전도 병 고친 사람 고쳐주지 않아요. 네가 고침받으면 네가 알아서 나와 이런 거지 고쳐주지 않아요. 당연히 제3자가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약재를 찾으러 다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거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만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을 놓고 보면 한 사람이 불결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까지만 해요. 불결할 때 데리고 가서 쫓아내는 역할만 하고 쫓겨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율법에서는 너 나가 이렇게 해요. 너 나가. 그런데 복음에서는 가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고쳐주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가 속을 썩여서 엄마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아빠한테 혼나게 됐어요. 그럼 부부가 역할을 나눠서 보통 하죠. 엄마가 이야기한다고요.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으니 나가. 그럼 철딱서니 없는 놈이 나가요. 그럼 아빠가 가서 살살 달래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딱 나갔더니만 아버지가 가서 얼른 문 걸어 잠그고 자 왼수 같은 놈 나갔으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러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율법을 보면 데리고 와서 쫓아내는데 일조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렇게 쫓겨나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들어올까 고민하거나 그걸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어려운 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약적으로 야 어떤 놈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될까? 아, 저 녀석 있으면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한테 피해가 가. 이것만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쫓겨났던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주려고 해도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회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알려주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회개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회개를 안 하는 걸 뭐 내가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구약적인 그런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서 고쳐주고 데리고 오고 권면하고 또 알려주고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삶을 시작을 합니다. 뭐 어제가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다른 가족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렇게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다 삼아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에 속하여야 하나 아직 속하지 못한 자들 또 이 교회에 있다가 나갔으나 우리가 권면하여 또 초청하여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함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고 고쳐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불결함이나 죄악에 너무 쉽게 오염되거나 물들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잘 정결하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전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